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판사 앞에서 법정 안에서 판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듯이 음매 기죽어하고 듣는답니다. 이러고 하고. 근데 저는 비록 야단치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듣지 않고요. 어떤 마음으로 읽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듯이 이렇게 툭툭 던져주시는 말씀. 특히 아마 저희 아버지 성격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냥 자랑을 잠깐 한다면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세요. 말씀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필요한 말만 이렇게 툭툭 던지세요. 툭툭 던지고 그것도 큰 소리도 안 내세요. 그냥 자근자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저는 들을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듯이 눈으로 읽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거든요. 부활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없어졌다고 그러고 훔쳐갔다고 그러고 막 이제 소동이 났을 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내려가는데 근심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어떤 인물이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근심하는 게 아니라 야 옛날에 구약에서 하셨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생각 안 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더 얘기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주막 같은 데를 들어갔고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떡을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뜨거워지더라. 감동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면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아니요.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순간순간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 눈에 무언가 이렇게 덮여서 앞을 잘 내다보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앞에 눈에 있는 것을 거풀을 걷어내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확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옛날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2000년에 있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근데 뭐 그거 오늘날까지 그 효과가 있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문학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학작품이라고 안 믿어요. 우리는 뭐라고 믿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들의 구원자시요 우리들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긴 거리를 돌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떤 험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두 분을 피택 장로로 세웠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임직을 받을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장로를 세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그리고 피택을 한 우리들도 선출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조율해야 합니까? 어느 자리에서 우리는 의견을 맞춰야 합니까? 목사의 생각에 맞춘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입니다. 장로의 생각에 의견을 맞춰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장로의 교회가 되지 주님의 교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말씀 위에서 같이 말씀과 함께 조율되어져야 되고 맞춰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맨 마지막에 쓴 편지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보냈을까? 왜 이 편지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먼저 생각을 해보실래요? 우리가 카톡이라고 하는 것, 또 SNS라는 것, 뭐 메신저 많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 그냥 별일이 없으면 매일같이 여러분 문자 보내십니까? 아니요, 별일 없으면 그냥 안 보내요. 그런데 언제 문자를 자주 보내게 되는가 하면 엄마 나 독감 걸린 것 같아, 몸이 아파,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야, 엄마가 갈까? 가가지고 죽이라도 끓여줄까? 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시험 치는데 시험을 잘 못 볼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오늘 금식하면서 기도할게. 뭐 그런 얘기하면서 문자 막 주고받잖아요. 한 3, 4일 동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날 때까지. 그렇죠. 그렇게 문자 보내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별일이 없을 때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권면이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는 당시의 나이가 30대 초반의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입니다. 젊은 목사가 어디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는 아데미라고 하는 커다란 여신, 여신상이 있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곳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여신상이 아주 큰 여신상이 있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동네에 아주 조그만한 교회 하나를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디모데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목회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거든요. 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외적인 문제를 길게 하지 않을게요. 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이교도들의 반항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아데미 신전의 제기,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 그거 만드는 은장이들이 있었거든요. 은으로 만드는 사람들의 사업이 쫄딱 망할 뻔했거든요. 그래갖고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몇 명이나 되는 사람이, 수천 명 되는 사람이 막 몽둥이 들고 사도 바울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동네가 에베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떠났고 거기에 누가 왔냐면 디모데가 왔으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얕보고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내 쪽으로는 교회 안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 간의 의견이 삐끄덕삐끄덕 되고 있었어요. 특별히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가르치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야 외쪽으로 들어오는 이교도들은 어떻게 막는가 하면 칼을 잘 갈어. 그러니까 칼 들고 싸우면 돼. 철창을 치고 그렇게 싸워.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내 쪽으로 갈등이 있는 교인들과의 그 갈등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야 그런 사람은 당장 내쫓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말씀과 함께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라고 하면서 내가 배운 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말씀에서 격려를 얻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1장 5절과 3장 14절 15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을게요. 나는 그대의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에게도 깃들어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1장에서의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믿음 있잖아. 너 예수님 믿잖아. 그 얘기예요.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쳤는지 기억하십시오. 누가 가르쳤어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부부간의 문제가 있고 자녀가 힘든 일이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고 몸이 아프고 정말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위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솔루션은 하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위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권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는데요. 신자들이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여기까지를 다시 의역을 해볼게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죠. 천국을 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 귀로 들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까불 수 있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듣는데 말 못하잖아요. 그만큼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권위라고 믿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하늘의 메시지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확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글자 읽지 마십시오. 역사책 읽는 것처럼 읽지 마십시오. 이곳에 이 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 속에서 교회는 새롭게 바뀌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인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 성령의 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충만함은 성령의 충만함하고 같아요.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리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단의 공격과 잘못된 공격과 내 마음을 후려파고 있는 대적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성경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점령하세요. 우리들의 삶을 꽉 차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새로운 심령에 변화되는 씨앗을 보내주세요.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삶의 변화를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및 골수까지 찔러서 쪼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유명한, 아주 유능한, 위대한 심장 전문의이십니다. 우리들의 심장을 다 걷어내세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수술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무엇을 가지고 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더러운 환부는 걷어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까지 부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듣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은 설교 끝날 때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이야기할 겁니다. 성경에 있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절대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환부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환부를 긁어내십니다. 썩어져 있는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아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셔서 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유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어떤 면에서 유익한지 네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네 가지는 사실 설교를 제대로 하려면 한 4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시간이 날 때 4일 네 번에 나눠서 설교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로 가르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배우는 것과 함께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머리로 들어야 돼요.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 배어 있어야 돼요. 마치 군인들이 허구한 날 훈련을 하잖아요. 총기 분해했다가 조립하고 그리고 걷는 훈련. 그냥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할 자격도 없,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지만 그렇게 하잖아요. 경찰들도 그렇게 훈련할 거고요. 소방관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몸에 배어있게 하도록. 그런데 배어있게 한다고 그래서 기도만 해서도 안 돼요. 봉사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회심한 사람, 회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회심한 사람들에게 교회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부터 가르치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분이셨고 제사장의 직분이셨고 선지자의 직분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선지자로서 가르치셨어요. 산상설교 잘하시잖아요. 산상설교처럼 가르치시기도 하고 때로는 비유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치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힘들매도 불구하고 나바오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는 들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에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라고 예배의 형태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어둠이 꽉 차있어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그 말씀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스스로 속여요 안 속여요? 얼마나 많이 속이는지 모릅니다. 예, 나 예수님 믿을게요. 작정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타협해요. 뭐 이 정도까지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까지만 교회 다녔으면 목사님한테 뭐 갚을 수 있을 만큼 다 갚아줬지. 그리고 교회를 안 와요. 조금만 더 심한 얘기를 할게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들 어느 특정한 사람을 놓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 나이가 이제 70이 되고 80이 됐으면 성경 공부 무슨 성경 공부 힘들어 죽겠는데 책 읽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성경을 안 읽어요. 물론 눈이 침침해서 못 읽으시면 귀로라도 들어야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요.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더 이상 뭐 될 것도 없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하느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죽도록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의 빛이 없고 복음의 영향력이 없고 복음의 걸음이 없으면 자꾸 타협해요. 나도 모르게 변질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고 내 스스로 속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열쇠와 같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를 주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7절인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주께서 총명을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결국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할 테니까 오십시오. 공부합시다. 들으십시다. 그래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어머니들,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어르신들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 나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말씀 공부합시다. 여러분 시간 만들면 그 시간에 같이 또 할게요.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책망하는 데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성경이 책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고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한 다음에 16절에 가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과 비난은 다릅니다. 여러분. 비난은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항상 다른 단어하고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죄예요. 죄가 등장을 하면 하나님은 책망을 해요. 그래서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칫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좋은 말로 책망을 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환부를 드러내는 작업이에요. 책망은 우리의 썩은 부분을 긁어내는 거예요. 염증을 긁어내는 것처럼 아파요. 그런데 그것이 은혜예요. 왜? 그 작업을 거쳐야 은혜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아파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책망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요한 웨슬리의 형제인데 찰스 웨슬리가 그의 기도문에 이런 것을 써놨습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배회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어떻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방황하는 우리를 돌이키소서. 성령의 검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후에 길르앗의 유향으로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책망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바르게 하는 데 유익합니다. 오늘 말씀에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책망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책망은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하는 것은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실제로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그 집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른 기둥을 세운다, 끼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영어에 종종 사용됩니다. 헬라어가 오르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치과 교정 전문의, 치과 교정을 전문으로 하는 데는 뭐라 그런가 하면 orthodontist라고 그러죠. 이게 dentist거든요. 그래서 orthodontist 그러면 오르도스라고 하는 바르게 하다 무엇을 치아를. 그래서 치아 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형외과 수술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orthopedic surgeon이라고 그러죠. 그 말이 orthos라고 하는 말, ortho라고 하는 말이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인하여서 기우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줍니다.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매일 접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하다라고 하는 이 번역은 저는 사실 조금 아쉬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운동하시잖아요. 그 운동 어디 가서 해요? 짐에 가서 한다고 그러죠. GYM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에 가서 하죠. 그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즉 짐네지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굽나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굽나조라고 하는 단어는 연단하다,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근육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 말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짐에 가서 운동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경건의 연습,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어디서 하는가 하면 성경이라는 훈련장에서 해야 돼요. 성경이라는 훈련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경건이 유지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성경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무시하지 말고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가 죽는 날까지 할 테니까, 아니 은퇴할 때까지 할 테니까 성경 공부에 다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그 목표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온전해져야 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예배, 봉사, 어떤 일이든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주교가 로마 가톨릭이 잘못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수백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때마다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이 잘려지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때로는 그냥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팔이 잘려지기도 하고 혀가 잘려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톨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냐라면서 성경을 증거로 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우뚝 서고 그리고 건강한 되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매일 성경으로 돌아가는 Reform to the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